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이던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3일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재개된 제7차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은 지난 6월 이란의 강경보수 에브라임 라이시 정부가 출범한 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당사국들은 회의 기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협상을 질질 끌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다른 선택을 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이란은 합의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우리가 이번 라운드 회의를 끝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관리들은 이란이 전날 서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요구 사항 중 일부는 합의 사항에 맞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관리들은 이란이 합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새로 생긴 틈을 남은 시간에 메울 수 있을지 알수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일련의 구상을 해왔으며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3일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초에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기밀 정보 문건을 인용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4개 지역에 약 7만 명의 병력이 집결했으며 탱크와 대포도 새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3일 의회에서 다음 달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현재 러시아가 국경 근처와 크림반도에 배치한 병력이 9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화상 대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넥스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도 두 정상이 수일 안에 화상회의 형식의 회담을 할 거라면서 미국과 최종 조율이 끝나고 공식 발표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4일 중국적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쉬린 국무원 신문 판공실 부주임은 미국을 겨냥해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양극화된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강의를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을 강요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쉬린 부주임은 또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이라면서 국내 통치는 엉망이면서 다른 나라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2만 2천자 분량의 백서에는 민주적 가치는 인류 공통 가치이자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며 중국 공산당은 이를 시종일관 견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일과 10일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 약 100여 개국을 초청했으며 타이완도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제주의 국가들로 지목된 나라들은 배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여성의 권리에 관한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포고령은 6개 항과 4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포고령은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며 누구도 결혼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수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직업, 친구, 물질적 풍요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순서대로 매겨보십시오 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일본 등 선진국으로 꼽히는 17개 나라의 세계 시민 19,000여 명에게 전화와 온라인으로 물어서 그 답을 받았는데요. 자유로운 내용의 응답을 19개 주제어 아래 분류를 해서 나라별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공통의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스페인, 한국, 타이완을 제외한 14개 나라에서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 원천으로 제일 먼저 자녀와 배우자 등을 대표하는 가족을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직업, 물질적 풍요, 친구, 건강의 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스웨덴이 가족 다음에 직업, 친구, 물질적 풍요를 순서로 삶의 가치를 두고 있었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일본은 가족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미국은 가족 다음으로 친구, 그 다음이 물질적 풍요, 한국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 건강, 가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일하게 믿음, 그러니까 신앙을 삶의 가치 상위 다섯 번째 순위 안에 올려놓은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같은 주제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그 순위와 정도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이어진 이 물질적 풍요 부문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서 약 10% 떨어졌고요. 올해 삶의 가치 네 번째로 꼽힌 직업의 경우 2017년에 24%였다가 올해는 17%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 조사에서 5%에 불과했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가치 부여는 올해 조사에서 9%로 올랐고요. 삶의 원천으로 사회가 중요한 가치라는 응답, 2017년 8%에서 올해는 1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역할, 또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혜택이 중요해진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의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과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슈퍼 감자. 쪄먹고, 삶아먹고, 으깨먹고, 튀겨먹고, 가루로도 먹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약용으로도 쓰는 감자. 벼농사, 보리농사가 흉년일 때도 배를 골치 않게 해줬다는 구황작물 감자가 슈퍼 감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습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해충에도 강한 이른바 슈퍼 감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북동부 맨 위에 자리한 캐나다와 마주한 메인주의 메인 대학교 연구원들이 지구 온난화로 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강한 품종의 감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예고하고 있는 작물 생산에 끼치는 영향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감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물과 과실도 같은 문제 직면해 있는데요.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옥수수와 밀이 그 대표적인 작물로 기후변화로 옥수수 수확량은 줄어들고 밀 생산량은 늘게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주 등 미국 전역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대비가 진행 중인 겁니다. 새로운 감자. 기후변화에도 강한 슈퍼감자는 카리보 러스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미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수확했고요. 인공수분 등으로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흙의 온도 변화에는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을지, 기온에 따라서 달라질 각종 해충들은 감자 성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땅 위의 감자 잎은 어떻게 변할지, 또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작용을 할지, 달라진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슈퍼 개량종 감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슈퍼감자 개발을 위한 연구는 메인주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동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남부 플로리다에서는 토양의 온도 변화에 따른 감자 생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민주당의 자기 대선 주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을 했고 그 임기가 2025년 1월 하순까지 이어지지만 벌써 미국 사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설지,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79번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요. 공공연히 재선 출마를 언급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통해서 2024년 대선 출마를 또 시사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여론조사기관 해리섹스와 함께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오른 후보 인물은 현직 상원의원이자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를 포함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업가 앤드류 양, 피트 부티지지 현 교통부 장관 등이 있었는데요. 이 후보들은 모두 5% 아래의 지지율이 남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13%로 제일 높았고 정치에는 직접 나선 적이 없었던 이색 후보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10%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유권자 9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더 힐은 상당수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확실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응답자의 36%가 지지할 후보에 대한 확신이 없다. 다른 13%의 응답자는 설문 문항에 없는 다른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답을 했고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의 22%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순서입니다. 오늘은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자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입니다. 이 오미크론에 따른 북한 반응과 관련한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셨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준비해온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등장에 방역 고삐를 더욱 쥐고 있다는 소식, 또 한국 정부도 북중 국경 봉쇄 해제는 물론 종전 선언 등 한반도 이슈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에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새로운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전파 상황에 대처해서 일꾼들 또 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해 국가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대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은 자기 부문 또 자기 단위에서 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과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대책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소홀히 하는 대로부터 대유행 전염병의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을 그 열 수 있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방역 고삐를 이렇게 더 쬐면서 당초 이달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던 그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기가 또다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북중 간의 이 물자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해서 관측됐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밝혀왔는데요. 오미크론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북중 교역 재개 여부 등 또 한반도 현안들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요, 북한 당국이 오미크론 등장 이전부터 이미 주민 정치 사업 자료를 통해서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였다면서 중국과의 국경 개방에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도요, 단둥과 해산 등지에서 북중 무역업자들이 국경 봉쇄 해제를 기대하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압록강 철비 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한 동향은 지금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사는 중국 측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질서 안정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방역 차원의 주민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이 되면 한반도 현안 전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바라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그런 시도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보도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배치 태세나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육군의 그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또 이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의 한국 이전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자세한 내용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 실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라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런 관련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초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배치 태세, 자원, 또 전략과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작업 착수 사실을 알린 바가 있는데요. 이어 9개월 만인 이날 국방부가 이번 검토에 대한 마무리를 확인한 겁니다.
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보고서에 관련해서 칼린 부차관 대행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또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 또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추가적인 협력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검토는 과거 순환 배치되어 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가 한국으로 영구히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올스틴 장관의 승인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육군은 미국 본토에 있던 이 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경기도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한 바 있는데요. 칼린 부차관 대행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단 중국하고 북한 견제를 위한 그 한국 정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 그런 이야기 같네요. 자, 독자의 선택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뇌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이 북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 이전에도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어떤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네, 국제기업 위험 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뇌물 위험 매트릭스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단체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서 194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9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는 2점을 받은 덴마크였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또 핀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21위, 미국은 23위, 중국은 135위에 올랐습니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 상호작용, 뇌물 억제 수단, 또 행정 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당국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뇌물 억제 활동이 없고 또 정부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언론과 또 시민사회의 감시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 위험 유형을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정부로 평가했고요. 이란, 쿠바, 또 캄보디아가 같은 유형으로 북한과 함께 분류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도 올해 1월 발표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북한의 국가 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1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194개 나라 가운데 194위 꼴찌네요. 탈북자들은 이런 북한에 대한 평가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가 탈북해서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지난 2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마태 씨는 북한의 전문 외화벌이 기간 외에도 공장, 기업소, 또 농장까지 외화벌이 과제를 받은 뒤에 외화를 확보하면은 당국자들에게 유로화, 또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로 뇌물을 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은 돈도 또 권력도 없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BOA에 북한의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표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많이 시작하면서 뇌물 요구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언론이 국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렇게 뇌물 지수가 높은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뉴욕의 민간단체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 국장을 인터뷰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뇌물 문제는 정부가 역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통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의 규칙을 알려줄 건전하고 또 예측 가능하면서 포괄적인 경제기관들이 북한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생계를 위해서 공장과 농장의 공식 직장부터 시장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자들로부터 시장의 자리를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때 박봉의 당국자들은 처벌의 위험이 없는 그 뇌물을 요구할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코로나 국장은 2020년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 응답자들이 경제활동에서 단속과 뇌물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뇌물로 내야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국장은 북한은 예측 가능하고 또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거창한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 제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국장은 1990년 후반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로 6주 과정의 기술적 훈련을 중국에서 계획했는데 북한이 막판에 취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금융기구들의 북한 당국이 참여해서 국제규범들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기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여전히 핵활동을 이어가는 정황이 포착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강선단지 등에서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활동이 포착이 된 건가요?
네, 이 IAEA는 영변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찰됐고요. 또 평산과 강선의 관련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지난 8월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영변 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건설 중인 정수로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있고 이는 원자로 건설이나 또 유지 보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이후에 그 방사화학 실험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단지와 또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고 또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가디언지의 환경 전문 기자 에밀리 홀든 기자를 만났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전문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 에밀리 홀든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I'm Emily Holden. I am a DC-based environment reporter and I've been working in Washington, DC for the last 10 years.
네, 저는 에밀리 홀든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여러 매체를 거쳤는데요. 최근에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이어서 가디언 소속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DC의 근거를 두고 일한 기간만 10년이 넘었네요. 그전에는 고향에 있는 여러 작은 지역 매체에서 기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루이지애나 태생입니다.
가디언이 영국 신문인데 어떨 때 보면 미국 뉴스를 다른 매체들보다 훨씬 빠르고 자세하게 보도하더라고요. 홀든 기자 같은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Oh, well, thank you. We appreciate that. I think that, you know, we really try to think about who our readers are and what they need to know most. And the reason the coverage is so good is because...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가디언은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국제적인 매체입니다. 온라인 독자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취재 인력을 배치합니다. 국가적 영향력을 볼 때 미국 뉴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수도인 워싱턴에 배치한 기자들이 많아요. 다들 미국인이고요.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시잖아요. 환경에 관한 뉴스도 미국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까?
The kind of the world of people who follow environment policy, everyone from academics to professionals and members of Congress and even the White House.
물론이죠.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취재하는 데서 굵직한 환경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어떻게 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 현황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니까요. 지구 환경의 운명이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입니다. 과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제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속이 됐다는 지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가입해서 되살아났습니다.
환경 문제는 독자나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하고 재미없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I grew up in South Louisiana, and one of the early experiences that really pushed me into the field was watching how Hurricane Katrina unfolded.
어릴 때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요.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동네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아간 이웃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도 컸습니다. 정부가 노력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물적 피해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내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공부했어요.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의제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불행한 일을 사전에 막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환경 문제로 생기는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까?
The environment beat and really digging into state energy and electricity policy.
지구 환경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역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강추위 속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죠. 발전소 가동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을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을 비롯한 비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을 늘리자는 논의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텍사스 주정부가 거부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가 줄어드는 걸 우려해서였습니다. 에너지업계 보호 목적이죠. 풍력발전을 늘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풍력발전소는 한번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면 바람만 불면 되니까 춥든 덥든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끼는 기사는 어떤 겁니까?
Oh, it's so hard to say. One large project that I've worked on at The Guardian was about, I basically decided we were going to try to explain to people the everyday health impacts of the chemicals that we encounter in products and pollution. In our food.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 가지를 꼽자면 생활용품의 화학 성분과 음식물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에 관해 특집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화학성분과 오염물질이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 막연하게나마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구체화하고 수치화해야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어렵사리 취재해서 기사를 냈는데 독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수치화 해냈습니까?
I got myself tested for chemical exposures, tested my own body, and really learned a lot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avoid those things, how little the public knows about.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독성 물질 같은 걸 주입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생활용품이나 식품에 흔히 들어가는 첨가물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so hard to take a number for America's press freedom because you're really talking about a couple different things. Like obviously we have
숫자 하나로 딱 점수를 매기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평가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문제로 여기는 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고받을 때마다 언론 지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이 선호하는 매체로 정부에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위공직자가 우호적인 매체와만 인터뷰하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언론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위험한 일이죠. 언론의 보도가 권위를 갖는 건 그 매체가 정파적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독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매체가 어느 정당과 가깝다 이런 인식을 없애는 일에 언론계 전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뭔가요?
We have launched an independent non-profit news organization. It's called Floodlight. I'm really looking to grow Floodlight and its collaborations as much as possible. We know that local media
이달 초에 독립 언론을 출범시켰습니다. Floodlight라는 비영리 매체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밝게 비춰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기존 매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환경 보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guess I think that, you know, I'm hopeful that it's getting better. Especially
저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실태가 점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해요. 언론 자유, 양성평등, 그런 게 실현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이 커질수록 그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의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 확인하는 척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에밀리 홀든 환경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김유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3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켈빈 쿨리지 대통령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미국의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은 중남미 지역 몇몇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국경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반란이 벌어지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니카라과에서 아돌프 디아즈 대통령 반대파가 정권을 위협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미 해병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니카라과로 진격했고 보수 세력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보수주의 정권을 지지하면서 1928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고 1933년까지 미군이 니카라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은 미국의 주도 아래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가 공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범민주연합이 새롭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멕시코와 관계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1925년 멕시코의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에스 대통령은 멕시코가 광물과 천연자원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카에스 대통령이 제안한 변경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카에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과 종교 지도자들은 미국이 멕시코에 무력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표결을 통해 멕시코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외교관인 드와이트 모로우는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새 협정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미국이 취한 조처는 여전히 미국이 중남미 지역 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물과 천연자원 통제로 빚은 멕시코와의 위기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도 미 해병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고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도록 도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1920년대 중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보인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펼친 정책과 비슷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변화하고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인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를 바랐고 세계 분쟁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세계 여러 분쟁과 분리되고 싶었지만 실제로 미국은 더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이미 세계 강대국이었죠. 1920년대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힘과 권력에 걸맞는 지도력과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유럽은 파시즘과 전쟁에 직면하게 되고 소련은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중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는 더 독립적인 국가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몇 년 안에 분명히 다가올 현실이기에 미국은 더는 과거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 분쟁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었어요.
1928년 미국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노선과 성향이 명확히 다른 두 후보와 정당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인기를 누리던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인도주의 구호 활동과 사업가로 유명한 허버트 후버를 대선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워렌 하딩 대통령과 켈빈 콜리지 대통령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는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른 전력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었고 전당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무려 95번이나 투표를 했지만 대선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수없이 투표를 거듭하는 동안 결국 스미스 주지사는 경선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1924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103번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존 데이비스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스미스 주지사의 대권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동부 도시 지역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주지사라는 만만치 않은 강점을 가진 후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공공의 통제 아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많은 보수적인 미국인이 자신의 새로운 정책과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념에 대해 걱정하고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디퐁, 그리고 다른 주요 기업들과 일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산업계 지도자를 자신의 선거운동 관리자로 선택했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이런 행보가 미국의 민간 사업 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정착한 윌리엄 김 씨의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택시 드라이버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정착을 시작한 윌리엄 김 씨는 펜실베니아로 이주한 후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시민이 됐고 또 기독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씨는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살기에 모자란 점이 너무나 많다고 여겼습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한인교회가 많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아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제가 솔직히 신학 공부한 그 적응의 기초 말고는 너무도 준비가 안 돼서요. 피하고 가다가.
대학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왜 목회를 안 하시고 피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좀 더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그게 부담이 많이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떠나게 되는 윌리엄 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로 나를 전도사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저는 피하다 강제 뉴욕으로 갔습니다. We'll shuffle through the city on a 4th of July at a firecracker waiting to blow.
미국 최대 도시, 경제, 문화,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뉴욕에서 윌리엄 씨는 미국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옐로우 캡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TLC, 택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절반, 우버에서 절반 택시를 했습니다. 한국 택시 회사에서 한 5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우버에서 한 5시간 일하고 이렇게 한국 회사는 택시를 받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면허를 따기 전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뉴욕이란 도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일을 시작해서 한국 식당에서 임시로 택시 라이센스 나오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한국 분들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 초보들한테는 일당을 120불씩 줬는데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멕시칸 친구들하고 똑같이 일당을 80불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일하고 다른 데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조용히 안 나갔습니다.
택시기사 면허증도 따야 하고 차도 필요한데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지만 새벽에 두부가게 가서 두부 만드는 데서도 일하고 반찬 공장 납품하는 데 가서 반찬 공장에서 순대 만드는 일도 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저렇게 좀 벌었습니다. 전기 건설 일도 그러니까 이런 마켓들의 전기 수리공도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일조임 닥치지 않고 그냥 막 했습니다.
라이센스 따는 거는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 가면은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동차 면허증에다가 라이센스에다가 영주권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다 해가지고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도와줘서
택시기사 자격증도 마련한 후 윌리엄 씨는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요.
조그마한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시에 대해서 전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를 갔는데 내가 아직 택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맨하탄에 가서 주소를 대주시면서 홀수 짝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런 거를 방식적으로 알려주시고 처음에 택시를 할 때 한국 식당이나 한국 술집들에서 손님들 모셔서 동네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을 했고 해서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한 2개월 돼서부터는 제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녔고요. 6개월 될 때까지는 맨하탄을 정말 땀 시간만 있으면 혼자 가서 차를 가지고 돌면서 얼먹얼먹을 다니면서 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을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뉴욕 맨하탄은 지도 없어도 찾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복잡한 도시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맨하탄은 아직까지도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네.
32번가 한인타운까지 택시로 얼마나 걸리나요?
45가 42가 거기서 32가까지 브로드웨이 따라 그냥 걸어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막 차로 막히면은 이런 5에뷰나 3에뷰나 이런 데로 다니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저기 꾸테 10에뷰 꾸테 쪽에 가서요. 거기서 12에뷰
손바닥 보듯이 말씀해 주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미 북동부 뉴욕 맨해튼은 미국 뉴욕주 뉴욕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로 허드슨강에 있는 섬을 포함해 본토의 몇 블록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매년 6,500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오가는 맨해튼은 미국 뉴욕을 미국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가장 바쁜 도시, 그리고 가장 불친절한 도시로 만드는데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기로도 유명한 뉴욕에서 탈북남성 윌리엄 씨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택시로 하면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하루에 한 10시간 모으신 거예요?
예. 저는 우버에서 버는 돈은 뭐 돈 버는 걸 생각 안 했고요. 한국 택시를 하면 한국 택시만 한 것만 해도 하루 캐시는 못해도 기름값 빼고 250에서 300 이상은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의 한 12시, 11시, 한 새벽 1시쯤 돼서부터는 또 손님들이 뜸 할 시간들에 고정 손님들이 개인 콜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이런 커네디켓이나 뉴저지 같은데 카지노 가자고를 하면은 그런 분들 모시고 모셔다 드리면 보통 350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뉴욕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많이는 버렸댔습니다. 네, 잠은 많이 멎었고요.
윌리엄 씨가 일했던 한국 택시 회사는 예약된 고객을 상대했는데요. 윌리엄 씨는 한인과 중국인을 맡았습니다.
손님을 제일 많이 모신 게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외국 손님들 모시면은 그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딱 차에 타셔서는 어디까지 간다고 주소 알려주시면은 회사에서 또 그 주소가 다 또 오니까 그래서 그분 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면 그냥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한국 분들하고 모시면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자기네 고생하던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더 반갑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버리고 왔나고 하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 난민을 곱지 않게 봤던 한인들도 있었지만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6년이 지난 2014년부터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된 윌리엄 김 씨.
딴 세상이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살고를 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됐지만 그 살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련이 곧 올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쟁쟁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